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의 전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구원 역사,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또 사도행전 전체 구조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파되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들 향해 확산되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환점의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1절에 나오는 큰 박해라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라는 청년을 따르는 한 작은 종교 집단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에 있어서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3,000명, 5,000명, 더합 8,000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는 그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가 되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십자가의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산헤드린 공회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하고 지나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첫 번째 충돌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산헤드린 법정에 세웁니다. 군중들은 거짓 증언에 속아서 폭도들로 변했고 자신들에게 즉결 사형 심판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를 재판도 없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죠. 그리고 바로 그날, 오늘 보면 1절에 그날, 스데반이 순교당한 바로 그날에 유대인들은 폭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대대적인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은 커다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교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이방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핍박을 가져왔습니다. 그 핍박이 흩어짐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박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이 엄청난 박해 속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내재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절대로 우연이거나 혹은 우연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요. 또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필연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보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흩어졌다 하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디아스페이로, 헬라말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인데 농부가 씨앗을 사방에 흩뿌리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지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럴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 보면 대표적인 박해자였던 사울의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사울은 초대교회를 잔멸하려 했다 그랬어요. 잔멸하다. 이 잔멸하다는 단어도 무슨 뜻이냐면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마구 짓밟아서 엉망으로 만드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사울을 비롯한 박해자들은 폭력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짓밟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박해를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큰 박해였다라고 그래요. 큰 헬라말로 메가스란 말이에요. 메가스.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 할 때 메가처치. 메가라는 말이 거기서 왔어요. 헬라말에서 왔죠. 그게 큰 박해였다. 원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그들은 마치 멧돼지가 밭을 엉망으로 만들듯이 예루살렘 교회를 짓밟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면 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것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온 사방으로 흩어버리신 것이었을까요? 디아스페이로. 우리는 그 대답의 실마리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마태는 이 지상 명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잘 알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요 명령이었습니다. 유언은 중요하죠. 유언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약속대로 저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셨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셨어요. 그 결과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설교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이죠. 4장에 넘어가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다고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설교를 듣고 5,000명이 주를 믿었어요. 사도행전 4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넘어가면 예루살렘에 믿는 이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음의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기 제자는 열두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 도라는 말은 헬라말로 토 피스티세. 토는 더, 피스티세는 믿음, faith 그 말이죠. 그 믿음이, 그 믿음. 이는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제사장들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 제사장이 8,00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근데 그 제사장의 무리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불과 두세 달 사이에 만 명이 육박하는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로 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당연히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했어야만 하죠. 이게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이 지상명령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단시일 내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그만 그 성공에 취해서 자신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님, 사도행전 속으로 사건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성공에 안주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성공에 안주하고 자신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전혀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성공에 만족해서 안주했다라고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적인 성장에 만족해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교제하고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 단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흩어지니라, 1절에 흩어지니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앞에서 디아스페이로, 농부가 씨를 사방에 흩뿌리는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뜻과 계획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박해를 통해서 씨를 뿌리듯이 사방으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졌다. 수동태로 돼.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흩어진 게 아니고 압력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땅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기보다는 자루 속에 들어앉아 안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자루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앉아서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째로 뒤엎어서 세상에다가 흩뿌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들을 박해라는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씨앗이던 자루를 터뜨려버리신 거죠.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게 대답하기를, 만일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박해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초대교회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안주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예수 믿느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자기들끼리만 예수 믿느라. 유대인들 특성상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특별히 선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는 다 이방인이고 다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상 분명히 자기들끼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예수 믿느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박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 땅이 흩어져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한 것이었죠. 인간의 보기에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뿌린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들이 되었던 거죠. 즉 복음의 디아스포라, 복음을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에 씨앗된 성도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뿌리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때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혹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혹은 우리의 일터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현실에 안주하라고 하는 우리들을 복음을 위한 디아스포라로 다시 쓰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과 역경으로 흩으실 때가 디아스페이로 하실 때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련과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디아스페이로 흩어버리는 순간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기꺼이 복음의 디아스포라, 진리를 전하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교회 성도들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정든 고향과 삶의 터전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그들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그리고 흩어짐을 통해 이방 속으로 복음을 위한 디아스포라로 보냄을 받은 것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교회 성도들, 비록 흩어짐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고 침묵하지 않았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신변의 안전을 도모했어야만 했죠. 그게 상식이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주님의 유언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고 깨달았겠죠. 아, 그렇지. 주님께서 전에 우리로 하여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루 속에 있던 씨앗을 뒤엎어서 세상 쪽으로 뿌리자 이제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세상의 밭으로 떨어져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즉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사명을 되찾고 복음의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담당했던 겁니다.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진, 흩뿌려진 그 의미를 그 고난 속에서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을, 그 시련을 이제 사명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오히려 사명을 발견하세요.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다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환경, 어떤 고통, 어떤 시련도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흩어짐, 디아스페이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정말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담긴 용어로 주로 사용됐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컨텍스트, 그런 맥락에서 주로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흩으셨다. 그냥 흩은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린 게 아니라고 말해요. 흩으시고 다시 정결케 하셔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이 겉으로는 주로 박해와 핍박 때문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이 흩어짐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의 컨텍스트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비록 그것이 핍박이요 고난이요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결코 버려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버려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명이란 노래 있죠? 배단의 교회 이권희 집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가사가 다음과 같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여러분 이 곡은 선교사들의 삶을 보여준 다큐멘터리 영화 소명에 삽입되면서 성도는 물론 일반 대중에까지 많이 알려진 노래입니다. 이권희 집사님은 1998년 IMF 때에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이 기울면서 가족과 헤어져서 한 기획사에서 마련해준 임시거처에서 알바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고교 시절 밴드부로 활동하면서 오로지 음악만을 위해 살아온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음악밖에 없었죠. 낮에는 그래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곡을 쓰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음악적으로 돈을 좀 벌어야겠다. 대중음악적으로 빠지려고 했는데 좀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포기할까 고민할 때에 한 번은 예수전도단 YM 화요 모임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지 않는 땅으로 가서 예배하라 하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 소명을 받고 2003년 교회 단기 선교팀과 함께 몽골에 갑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찬양곡을 작사 작곡하면서 앨범을 내게 되었죠. 그러다 한 번은 우연한 기회에, 사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죠. 아프리카의 선교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굴에 수많은 파리들이 앉아있지만 그 파리조차 떨쳐낼 힘조차 없는 아이들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 굶주리고 목마르며 누워있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파리를 내쫓고 물을 먹여야 할 것 같은 그 마음이 막 부릴 듯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집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본 환상은 이겁니다. 순간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아버지가 하나님 자신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죠. 간곡히 부탁하면서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도 괜찮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가 본 환상입니다. 그날의 그 감격, 그 느낌, 그것을 가사로 그리고 악보에 옮긴 거예요. 그렇게 탄생한 곡이 그 유명한 사명이라는 곡입니다. 그 후에도 그는 가서 예배하라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교를 나갔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인도에서 네팔에서 티베트와 일본의 불교 성지에서도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어요. 그는 사명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재 안정된 삶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부와 명예를 쫓아 사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 곡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을 노래로 들려주는 통로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 현재 삶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사명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이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어둠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험한 산도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괜찮습니다. 죽어가는 저 생명들 위해서 저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고 있는 모습을 그는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빈태국 선교사님, 사모님 음악 전공하신 분이었죠. 마지막 파송대회 나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던 그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나가 있죠.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코 그 고난과 시련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시련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다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걸 겁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고통, 이 시련 가운데 두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러나 끝까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내가 당신의 손 위에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시련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시련을 통해 나를 진리의 디아스포라로, 복음의 디아스포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세운 것이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이 놀라운 사역에, 주님의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이 귀한 사역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복음의 디아스포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복음의 씨앗을 흩뿌리는 복음의 디아스포라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